지난주일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승리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하는가?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 중에 로마서 7장을 매우 논쟁을 하면서 이 논쟁을 하는 것이 해석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해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 무용론자, 무법자, 하나님은 법은 없다,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떠나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현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겠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하려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율법 무용론자 혹은 율법은 죽었다 하는 그 사람들과 대치되는 말씀일까 하는 말씀을 로마서 7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와 형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왜 왔는가?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율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악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귀한 고상한 선물이라고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율법 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우린 다 의인 아닙니까? 의롭다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운 자로 선언을 했는데 율법 무용론자나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진리와는 아주 잘못된 해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가장 큰 선물, 고귀한 선물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임재하시어 직접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일을 하는가?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해요.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도적질을 하고 이게 도적질을 한 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선한 일을 한 것인지 나쁜 일을 한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 없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과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내가 죄인인 걸 안다고 그랬는데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유발시킨다. 죄를 유발시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8절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때에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건 다 먹고 마시되 저 동산 한가운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죄가 되는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때로는 율법이 유발을 시켜요. 너는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끌고 간다고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령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성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교육을 시키는 받는 아이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줘야지. 그렇지 못한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악을 언제 구별합니까? 어린아이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의 심판주가 되실 것을 믿는 아이라면 성교육을 받아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독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 9절로 11절을 보시면 율법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이 뭔지 모르고 내가 율법을 알려고 할 때는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러나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실제로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는 말이 자기의 의와 자랑은 하나도 없다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깨트린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죄를 범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난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했고 오히려 죄에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인가? 율법이 나쁜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7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12절을 보세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니 거룩하고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니 의로우며 선하다.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율법은 그 율법주의자, 틀려먹었다고. 율법을 지키면 안 될 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 율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율법 폐기론을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자기를 죽였다고 심지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율법 때문에 병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내가 파멸을 당했다. 7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우리는 그런 거로 자유해야 되며 율법에서 억눌린 것에서 자유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죽음만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잖아요. 성경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허락하지 않되 한쪽이 죽으면 그 묶인 결혼생활이 깨지고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적질을 하고 도망을 가는 도적놈에게 경찰이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경찰이 쏜 총에 도적놈이 가다가 도망을 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재판소에 끌고 가거나 너는 5년 구형, 너는 10년 투옥 뭐 이런 말 안 해요. 죽으면은 모든 법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법은 그때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절로 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미스 죄인이 미세스 크리스천이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고도 자기 본래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 한국 특별히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 혹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이들이. 아니 우린 다 이씨인데 왜 엄마만 홍씨야 그러면. 엄마는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권신장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하고도 자기 처녀 때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세스 김, 미세스 리 남편의 성대로 미세스가 됩니다. 누구의 부인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스 죄인이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율법에 얽매이던 것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미세스 크리스찬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세스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2절로 4절 사이에 결혼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렬한 사랑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기 몸을 버리는 사랑으로 신부되는 교회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지금 부부의 서약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나 예수는 죄인 된 당신을 내 신부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결혼식에서 서약하듯이 예수님이 서약을 해요. 나 예수는 신부된 여러분을 교회를 나의 신부로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그 말이죠. 신부되는 교회에 서약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난하거나 풍부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에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말이죠. 건강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는 신실한 구주가 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변치 않고 당신의 신실한 구주가 될 것을 엄숙히 서약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남편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서약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우리도 그 앞에 서약을 했어요. 언제 서약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서약을 했어요. 나 죄인은 당신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신랑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난하거나 풍부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에 영원히 당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내가 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영원히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영원히 당신의 신실한 아내가 될 것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말은 그건 다 헛소리예요. 아, 그럼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저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지식으로 결혼한다. 그것도 헛소리예요. 그러면 결혼이 성립됩니까? 아니에요. 결혼은 언제 성립이 되는 거 하니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것이 결혼식이에요. 그게 결혼 예식이에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억누르던 율법은 폐지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중의 여김을 받고 만족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그들이 살아있는 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율법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죽은 남편을 율법에 비유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남편이 율법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은 남편이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유적 비유가 아닙니다. 알레고리칼 패러블이 아니에요. 은유적 비유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음만이 법에서 자유를 준다. 죽음만이 한쪽이 죽어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절에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결혼관계로 설명한 것이 중요해요. 율법에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가 지적한 것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을 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내가 상받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된 내가 그리스도인 된 내 그리스도인의 연합 그리스도인 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는 신분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졸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신부가 됐어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나 죽고 있던 거지가 지금은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된 거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신분의 변화가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특권이 주어집니다. 특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책임도 주어져요. 영광과 책임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과의 결혼이 주님과의 이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필요한 것 다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건강, 지혜, 믿음, 물질, 사랑, 많은 필요를 갖고 있는데 그 필요를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보호해 주셔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해석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쇠하지도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열매를 산출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과 열매를 함께 맺어야 되는 것이 무슨 열매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율법과 첫 번 한 결혼은 이미 깨지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원한 사랑하는 결혼 서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약한 것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을 채워야 할 것이고 우리가 힘이 없어 냉정한 관계에 빠졌다면 사랑을 더 북돋아 세워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게을리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음성 듣는 일에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을 거부한다면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도망가서 돈을 주고 사와도 또 도망가는 그런 고멜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는 구석이 전혀 없어요. 페이스풀하지 못합니다. 주는 이량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믿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대우주의 주재자,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그분이 큰 파티, 잔치를 베푸실 거예요. 그 잔치에는 누가 참여하는 거 아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거기에 참여할 겁니다. 거기에서 손님들만 온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손님들을 대접할 수종드는 자로 천군과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어요. 신랑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옆에 서 계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서 계시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다 참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녕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면, 예수님의 신부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신랑을 위해서 준비할까? 그날 잔치에 참여할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전심을 내 신랑 예수님께 바칠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부터 반신만, 반은 세상에 주고 반은 주님께 바치고 그렇게 살까?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늘 말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바칠까? 아니면 내가 사탄의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기쁘고 감사를 마음을 다해서 바칠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5절로 6절에서는 그때와 지금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과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는. 이 이제는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온 이후 이제는 지금을 말해요. 이제는 이 말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이라는 이 말을 읽을 때에 감동이 없다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성경 주석을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읽고도 감동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도 참 크리스천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크리스천이라면 이제는이라는 말에 내가 정말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 미세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그에게 속한 자가 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결혼관계를 말함으로 인해서 전에 남편이 이미 죽어야 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소실적에 뭘 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 가끔 있잖아요. 내가 중학교 때 어느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초등학교를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 보니까 70년 전에 졸업한 고등학교 배지를 바크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 왜 아직 내가 자랑스러워서 이걸 달고 있다고. 70년 전에 그것이 자기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을 너무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토탈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있을 때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있을 때가 대조되는 것을 알게 돼요. 육신으로 있을 때라는 말은 죄성, 육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은 육신적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몸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할 때 그거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것이 사륵스라고 하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류 전체나 몸의 일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불신 상태와 중생치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거듭나지 못한 때를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속적 크리스천과 영적 크리스천을 대립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신자를 대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회심 이전의 상태와 회심 이후의 상태를 대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배당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가 주님 편으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께로 왔는가? 주님께 와서 내가 중생의 거듭난 삶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육신에 있을 때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율법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 정욕 혹은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중성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중성명사는 수동형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파세 마타 톤 하말티온. 파세라고 하는 말은 파소스에서 나온 이 말인데, 이 말은 자연적 욕구, 충동, 결정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충동이라는 말을 할 때는 좋은 뜻으로도 충동을 받을 수 있고 나쁜 의미의 충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한 욕구도 있고 나쁜 욕구도 있습니다. 선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소스입니다. 바울은 중립적인 충동을 말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죄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죄의 정욕이라고 한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인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충동이 나쁜 충동으로 바뀐 것인가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부패해졌기 때문에 선악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말은 밖에 있는 죄와도 싸우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내 옛사람과 싸우는데 이 옛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중생하지 못했다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의 정욕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죄지은 성품은 이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려고 계속 나타납니다. 속에 있는 죄가 마치 잠재의식처럼, 내 의식의 세계에서 저 밑에 있는 잠재의식처럼, 여러분 심리학에서 뭘 말하죠? 아이스버그, 빙산을 말해요. 빙산은 얼음덩어리가 바다에 떠 있는 거죠. 얼음덩어리가 이만큼 크다면 그중에 10분의 1 정도가 물 위에 떠 있어요. 10분의 9는 바다 속에,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 나타난 이 부분을 의식의 세계라고 해요. 10분의 9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무의식의 세계라고 해요. 잠재의식도 있지만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것이 우리의 죄의 정욕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놈이 완전히 죽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옛사람은 내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율법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율법은 우리의 부도덕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는 우리의 부도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왜? 율법이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 부도덕성이 내 속에 숨어있던 것이 터져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하기 전 율법은 우리의 부도덕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가 선포한 것은 회심하기 전 율법은 우리의 죄의 정욕을 일으켜 우리로 죄로 알려 함이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돌아온 후에 이것이 변한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길로 들어가고 있음을 율법이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지요. 죄에 거하면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면 그들이 진정 왜 그렇게 됐는가? 나는 교회는 가는데 죄는 여전히 내게 떠나지 않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등록교인이에요. 직분도 가졌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차 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세요. 크리스찬이라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짓고도 있지만은 그 죄를 지는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 죄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맺는 열매와 신자가 맺는 열매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자 시절에 맺은 열매가 있다면 그 총체가 뭘까요? 그 총체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신자로서 맺은 열매가 아무리 훌륭한 열매를 맺었어도 그건 사망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7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노하게만 했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했다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율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 자기는 오히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악한 사람,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심의 열매는 우리의 생활에서 보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우리 삶이 변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섬기는 방법과 열매도 달라야 될 것입니다. 신행일치라는 말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들었습니다. 신행일치, 믿은 대로 행한다. 신행일치, 믿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 옛사람에 속한 자기 자신과 계속 싸우고 있는데 자기와 싸워도 중요한 것은 이겨야 될 텐데 자력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가 나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 무기를 갖고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무기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지요. 성도 간의 교제지요. 성김이에요. 무엇보다도 성찬 예식, 성례식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와 혼인을 해야 그가 완전히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24절, 25절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조그마한 승리 혹은 희망, 승리에 대한 근거가 내 자신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의 형벌에서, 죄의 권능에서, 죄의 실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이 말은 미래 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노라가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노라 미래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죄 앞에서 최종적 구원은 내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한 환난을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환난이 얼마나 무섭게 바울을 덮쳤는지 힘에 지나도록 내가 힘을 다했지만 힘을 가지고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더라. 내가 이제 이 고생이 너무 강해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성숙한 크리스찬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그를 더 닮아야 되고 그를 더 기쁘시게 해야 할 텐데 내적 투쟁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 사람은 미숙한 신자가 아니라 사실은 성숙한 신자가, 힘 있는 신자가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노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는 믿음이 이기게 하지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요한일서 5장에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은 미숙한 신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자예요. 적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김을 도리를 다 감당하고 전도하고 하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성숙한 신자가 자기의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단계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현재적 구원이 아닌 미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내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죄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그 권능에서 우리는 벗어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의 실제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사람은 없어요. 땅에 사는 동안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미래 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이죠. 결국은 우리의 승리는 영생에 이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참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연합함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비록 지킨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율법에게는 죽고,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합의 삶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미스 죄인이 미세스 크리스천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전심을 아니면 반심을, 깨끗한 손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 있을 저 진저 너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십일조도 바치고 율법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은혜도 버리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불신자로서의 열매는 사망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크리스천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력 승리로 자력 힘으로는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성김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소망이 생겨지질 않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미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이 세상에 우리 아들이 10년 후에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라. 그리스도에게 미래를 맞추고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미세스 크리스천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터이니 이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